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백성들, 우리 자녀들, 지금도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 천국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됨으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비록 몸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성도들 또 멀리 떨어져서 잠깐 지내게 될 우리 자녀들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어딜 가든지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 늘 끝까지 지키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또 성경 공부 시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5문답, 6문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죠? 네. 5문답, 6문답. 제가 질문 읽고요. 우리 함께 대답 읽겠습니다. 예. 5문답, 6문답. 책 없으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문답.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한 분 뿐이시니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6문답.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고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우리 교부들이 이제 만들고 신앙고백으로 우리가 가진 이름이지만 삼위일체의 내용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게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어떻게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복음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든 어떠냐, 뭐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절대로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삼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그 영원하신 속성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만큼은 분명히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면 왜 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소유리 문답의 대답이 너무나 좋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한 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세 분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한 분이신 신실하시고 참되신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구별되는 삼위가 계신다는 거죠. 구별되시는 삼위예요. 한 분이 세 역할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뭐 물이 고체, 액체, 기체로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위가 구별되시는데 구별되시는 삼위의 그 위격이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한 본질에 계시고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광과 권능도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잘못 믿는 자들, 잘못 믿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하나씩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특별히 이 삼위일체의 관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리우시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믿는 이들의 아버지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 뭐 이렇게도 불리우시는데 사실 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만 꼭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고요. 구약에 보면은 성자 하나님도 이제 예표되는 수준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우리들의 영원한 아바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에서 뭐 누구에게서 나음을 입으시거나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뭐 begotten 우리가 독생하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고 또 proceed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나오시는 분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고 성부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붙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들을 낳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성자 성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의 장자로 구약에서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셨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질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뚜렷하게 나타내 주고 계신 곳은 신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거의 다가 한 이름으로 나타나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는 우리가 성경이 구원 역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 역사인데도 어떤 구원 역사냐면 점진적인 구원 역사라는 거죠. Progressive Revelation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성경에 관한 교리나 뭐 삼위일체나 뭐 구원에 관한 복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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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는 그렇죠? 더 많이 조금씩 역사 속에서 드러나다가 나중에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구약에서도 보여져요. 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희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신 하나님 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뭐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이름이 주어질 때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그 이 마지막 그 축복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할 때에도 축복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보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구속자 뭐 구세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신약으로 오면 그분이 구체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을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분을 누구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구였죠? 제자들보다도 먼저 만난 여인?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와 만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나와요. 거기 20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고 나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제자들에 가서 전하게 하시는데 그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서, 그렇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된 사건을, 성취된 현실을 가장 기쁘게 먼저 예수님이 전하여 주시는데 그 말이 뭐냐. 이제 너희들이 내 형제가 되었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있잖아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거기에 누구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현실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으면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이 현실부터 전하게 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며 맺으셨던 그 관계와 교제 속에 이제 이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성령이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이제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아바라는 것은 아빠,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지나고 서신서에 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현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된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맺게 되었는지를 또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도 성부 하나님은 별로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한 공격이 없어요. 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도 하고 또 영어권에서는 지금 니케아 신경도 해요. 나이스틴 크리드.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다 잘 보시면 여러 가지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 성령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성령과 교회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어떤 내용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제일 짧은 거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제일 긴 거는 누구에 관하신 걸까요? 관한 걸까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제일 길어요.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신앙 고백을 만들 때는 왜 만드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의 공격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거짓 가르침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신앙 고백이라는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에 관한,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공격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영원한 독생자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오시기로 구약에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보좌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어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언약 대표가 되어 주신 언약 중보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 아버지 아니에요. 성령님 아니에요. 물론 하나 되신 분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신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같은 가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우리 골로새서 할 때 했죠.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음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나음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으심을 받은 어떤 시간적인 때가 있었다는 걸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골로새서 할 때 여러 구절 찾아봤죠. 예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때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이거 어떻게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게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아들을 낳으셨으면 그분도 하나님이 똑같은 본질에 계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런 비같은 가시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 누구예요? 우리 그때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주의라든지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창조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때가 있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아니라 그 비슷한 본질, 그 헬라어 단어에는 여기 한 이오다라고 한 가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 본질, 그러나 inferior한 God, 좀 못하신 하나님, 창조된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은요 궁극적으로 구원은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만이 이루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우리가 같이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예수님은 시간적인 어떤 때나 시간적인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실체로부터 영원 중에 나음을 입어서 아버지와 같은 본질에 계신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이 보이나요? 구약에서. 구약에 예수님 보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약속에서는 보여요. 이제 아들이 올 거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뭐 그분이 그 백성의 구원자로 오실 거고 약속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 사역하셨던 모습이 보이나요? 구약에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름을 가지신, 특별한 호칭을 가지신 분이 나와요. 구약에 여러 곳에 나와요. 누구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으로 알 수 있는. 누구죠?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때부터 또 뭐 여호수아서 뭐 사사기까지 계속 나오세요. 예? 멜기세덱을 예, 가르치는 분이셨고 또 다른 예,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 때를 보면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군데 나오세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실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거룩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이 출애굽을 인도할 때도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만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때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한 사람 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1장 이런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중에 뒤로 옮겨가서 누구랑 싸워요? 애굽 군대하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또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어디 나오냐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앞에서 나오고 또 이 사사기 13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났는데 생각나세요? 그 사건 마노아가 누구였죠? 마노아 삼손의 부모였어요. 그 삼손이 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어떤 분으로 보냐 하면 스가랴서 3장에 또 가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자가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사단은 그 옆에서 계속 정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지금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바로 그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면서 그러나 이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셨다거나 보좌에 앉아계신 그 하나님과는 별도로 이 백성들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고 그분의 사역은 언약 중보의 사역을 해서 계속해서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중보 사역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3장과 4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올 거라는 약속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거다라는 걸로 끝나요. 근데 그의 백성들은 의로운 광선이 해같이 비쳐서 이제 치료하는 광선이 돼서 이제 그 백성들은 낫게 하지만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거라 그러는데 그때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죠. 생각나세요? 안 찾아봐도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3절 15절 1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오기로 약속된 선지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그가 누구라고 하세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선지 엘리야를 말라기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게 누구라 그러시죠? 세례요한이라 그러세요. 그러면 선지 엘리야가 그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이 예비한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자신이었다. 구약에서도 사역했고 오시기로 약속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자신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너무나 뚜렷하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뭐 구절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이 집에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4장 5절,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 17장 11절에서 13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이제 약속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9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한 아기로 이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알려주시고요. 또 40장 3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3장하고 4장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때 이 구절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자로 이제 세례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그러면 오시기로 약속된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실 주님, 오실 그리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올바로 깨달았다면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너무나 뚜렷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너무나 잘못된 이단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아리우스주의가 1장 1절을 잘못 풀어요. 근데 이제 이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거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단어가 이 떼어스라는 단어예요. 이거 우리 번데기 표시 많이 하죠? 이게 헬라어로 그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거 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은요. 이 누구죠?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원어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원어에 대한 올바른 그 이 학문적인 배경이나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 안에서의 배경이 없이 성경을 자기네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기네들이 뭘 생각하는 거냐면 야 우리만 이렇게 특별히 아는 걸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풀 때 보니까 아니 다른 구절을 보니까 전부 이 떼어스 앞에 이 헬라어는요 영어랑 비슷해요. 그래서 비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관사나 정관사도 있어요. 더나 에이 이런 단어. A는 없지만 더 같은 정관사가 있거든요. 다른 구절을 보니까 떼아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거든요. 그 뭐 더 갓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정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A갓 정말 이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정관사를 빼버린 거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 무식한 해석이에요. 헬라어를 모르는 거예요. 왜 무식하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먼저 내미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들의 성경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the word was God이라고 나오지만 걔네들의 성경은 word was a God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또 정관사가 있는데 왜 여기는 정관사가 없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떼어스라는 단어는 이 자체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정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 헬라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중요한 말이 가장 앞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 간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학교가 중요하면 내가 학교에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헬라어는 school I go to 이렇게 해석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떼아스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동사 앞에 이 단어가 나올 때에는 정관사가 없어지는 코에스테넌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헬라어에. 괜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 비동사 앞에 단어가 나옴으로써 정관사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코에스테넌이라는 헬라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이갓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 정관사가 없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분명히 비동사 앞에서는 관사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가 중요해요. 원어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원어를 그래서 신학교 가면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이 원어 자체도 올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 안에서 풀지 않으면 억지로 풀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 원어. 특별히 요새는 이, 저도 이제 그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바이블 워크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 너무 편해요. 생각날 때마다 인터넷 들어가서 딱 보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구절도 쫙 해가지고, 너무나 편하고 좋긴 한데, 이게 잘못 혼자서 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이 우리 신앙 고백의 이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알려주는 주석들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봐야지 그것만 붙들고 파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좀 생겨났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친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 자기도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밖에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주시는 것까지 말씀하세요. 아니 죄사한 건 하나님의 권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에게 복종되었다 뭐 이런 뜻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 요한복음만 아니라 그 밖의 내용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예.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2장 13절 14절. 2장 13절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이 구절만이 아니고요. 다른 구절에도 요한복음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구절들이 있죠.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성품, 찬송이 다 예수님께 돌려지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 다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 어쨌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죄의 싹시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내 싹스를 치러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의 영원한 효력을 주시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다른 데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밖에는 우리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성령 하나님하고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소유림 문답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저희들 배우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 나누며 그분 앞에서 그분의 사랑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